오늘은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지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너는 왜 사느냐 하는 글을 보내왔어요. 너는 왜 사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일에는 내가 왜 사는가를 좀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하고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 자를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을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예, 사람은 왜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살까 하는 생각을 참 여러 가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철부지없게 살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논에 물을 심을 때는 뒤에서 쫄망쫄망하니 학교도 가지 않고 물을 잘 심도록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는 그때는 여러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줄을 해놓고 그 중간에 들어가서 모를 심는데 다른 사람은 쫙 심고 나면 줄이 쫙 맞는데 나는 삐뚤빼뚤 이렇게 심은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교통고등학교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서 돈 주고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신학교를 또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영어로만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 그곳에 가면 영어를 배운다. 영어 배워서 뭐 할 건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영어를 배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역사 시험까지 보고 그 길로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서 왜 내가 이 일을 하냐. 내가 이 일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기뻐야 할 교회에서 왜 서로들 이렇게 될까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여기에 세운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에 세운 것이 뭐냐. 네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면 네가 무역사로 갔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않고 질질 끌리면서 또 하더니 이제 결국은 이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먼저 서는 거다. 그리고 쓴 것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야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제 이 일을 지금 벌써 65세면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78세 이제 좀 되면 79세인가요? 나 모르겠어요. 78세 79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예,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지난번에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선진들인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두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글에 여기 썼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내가 사니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건 전도자님, 우리 정 전도자님 아버님 되시죠? 난 정의건 전도자님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신앙 가르치는 이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일본, 한국에 나가서 여름이면 한 2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과 생기가 합쳐서 사람의 이 생명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지혜도 매일매일 쌓아가야 하고 또한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너는 모든 것을 다 화합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 같은 역량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까? 축복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산다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복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주었다고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왜 살아가냐면 그는 복 받았으니까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제 답은 되겠죠. 왜 사느냐? 근데 한 청년이 현자에게 여기서 이제 저한테 보내온 책자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스님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내가 현자라고 붙였습니다만 한 현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주 현자님 왜 살아야 갑니까? 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하기를 그냥 그저 살아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저 살아가는 거다. 하루하루를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건 풀도 자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풀들 보라. 또는 동물들 보라. 그들 자라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키우고 자기 새끼니까 동물이지만은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참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돼지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호랑이가 침범하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새끼를 뺏기긴 하지만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키워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조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는 것은 어떠냐? 힘들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맡겨주니까 정말 힘든데 그걸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때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예에서 그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 괴롭게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받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산에 아침에 일찍 배낭을 메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힘을 들어도 아 오늘 참 후련하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싹 풀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 정말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즐겁고 또는 즐겁지 않은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에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답니다.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니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 아들을 매일 걱정한대요. 아이고 오늘 우리 집신 장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어떨까. 또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어떨까.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걱정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싹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거지요. 비 오면 우산장사들 돈 많이 벌겠다. 또 비가 안 오면 날씨가 좋으면 아 우리 집신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 1년 내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고 사는 방법 우리 마음에 달려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마다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겸손도 배울 수 있어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뿐이니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오늘 지나가면 끝납니다. 이제 저기 교회 나오던 어른분들이 이제 윤규남 권사님이 이제 갔어요. 이제 오늘 나송일 사모님 가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가요. 아마 그 다음에 저 갈지 몰라요. 저 갈지 몰라. 예, 이제 간다고요. 나이 먹으면 가야 되는 거거든. 나는 안 갑니다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 러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유서블 라이프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썼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때문에 파열한 사람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파열한 인간이 더 많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파멸은 두 가지가 있대요. 파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우리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파멸시키는 것이 더 많다는 거지요. 시간이 가는 것은 천천히 가지만 사람이 파멸하는 것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소련이 올림픽이 끝나거나 중국에서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그냥 미사일로 쏴가지고 그 좋은 건물들을 그냥 다 명중 다 시키고 그 비싼 비행기들 그 비싼 탱커들을 그냥 다 망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멸 중에는 인간에 의한 것이 가장 끔찍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천의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데는요. 한번 내가 뭘 생각하는가 종이에다 적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적으로 그냥 사니까 산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게으름과 여유가 어떤 것이냐. 여유는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여유랍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것이 여유고 게으름은 선택을 피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게으름이래요. 예, 두 가지가요. 근데 여유는 할 일을 하면서 충분히 쉬는 것이 여유랍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하면서 쉬는 거.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아니, 할 일도 안 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중요함을 느끼는 것을 해주는 것은 여유이고, 삶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여유고, 후회만 남겨주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 하고 말하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할 때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 하고 한다면 이건 게으름을 피우는 거래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설거지를 안 했으면 왜 설거지를 안 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벌써 안 한 사람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 설거지를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유로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말하면 방임하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때로는 게으름을 무능력이랍니다. 두려움에서 오고 또는 환경적으로 방임될 때 또는 사람이나 반대로 통제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게으름을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자녀들은요 하나만 낳아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게으름을 많이 핀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가 아니면은 아버지 부모가 아니면 자기 활동을 안 한다고요. 한국에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들 자녀들 전부 군인 안 갔어요. 전부 하나도 거의가 다 안 갔다고요. 왜? 건강한데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 갔다고요. 그건 뭐야? 게으름 피우는 거죠. 갔다 온 사람은 원래 어리석었는데 군인 갔다 오니까 좀 빠릿빠릿해지고요. 제 동생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게으름 피고 참 힘들었는데 군인 갔다 오니까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또 가정 이루고 그렇게 자녀 낳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게으름 피우는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야어야 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를 실현하랍니다. 자아를. 그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 실현이란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즐기면서 행하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자신이 즐기는 것, 그걸 잘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다른 걸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죠. 현실 시대를 준비하려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 즉 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말은 무엇이 없는지를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느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야,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 네 자신을 알라. 어디 네가 주제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아니 선생님도 모르는데 왜 저보고 저 자신, 네 자신을 알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는 그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지요. 무엇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요? 최고의 삶이란 삶의 최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로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최고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최상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합한.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더 많은 거 하려면 이건 스트레스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상의 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요? 내가 존재하는 가장 어울리는 것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무언가요? 나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삶이 무엇을 깨닫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웹페이지에 전부 올려놨으니까요. 뭐 한번 보십시오. 그 보시면은 정말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걸로 된다. 그 다음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게으름에서 탈출하면 게으름은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지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인정을 그냥 안고 아, 나 게으르구나.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해. 그것도 게으름인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꿈과 현실 즉 목적과 비전과 목표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비난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있는 자리에 놔두고 돈 많이 들고 또 자리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10일 날 딱 되면 청와대를 백성들에게 전부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거 예,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까지도 다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이제 놀래고 있다고 그러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만드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한다 하고 말로 하고요. 그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걸어가라는 거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면은 그 행동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바로 운명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에 탈출하는 방법 바로 습관을 만들라는 거지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죠. 만들어도 좋은 습관을.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관계. 내가 모를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논란, 게으름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본분이 내가 무엇일까? 인간의 본분이 자식 낳고 자식이 번성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가? 그것은 동물도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했답니다. 여기서 저는 솔로몬의 얘기를 쭉 썼습니다만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천번제를 드렸대요. 제가 한국에서요. 이 천번제에 대해서 아침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나오시면은 100원씩을 여기 강대상구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100원씩 올려놓았구나. 연부하는 거예요. 100일, 100원을. 그래서 나 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이 100원씩을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자기 땅이 있는데 길가에 있어서 조그마한 쪽이 납니다. 쪽. 그것은 누가 사가지고 집도 지을 수 없고 하는 집인데 그걸 하나님께 그 땅을 팔아달라고 하나님께 서운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몇 날이 지난지도 몰라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그 땅 팔렸어요. 아니, 어떻게 팔렸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별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있는데, 자기 땅이 옆에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누가 샀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대요. 임금이, 이분은 임금이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도 좋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1,000번제를, 한 번 번제를 드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1,000번제, 1,000번을 드리고 나니까 꿈에 들어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에게 아버지가 그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겼는데,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보소. 아니, 오래 살기를 원하거나 또는 지혜를, 물질을 많이 달라고 않고 어떻게 지혜만 달라고 하느냐 해서 내가 그 모든 거, 물질도 주고, 수도 주고, 모든 지혜도 다 주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그 분이 부인을 1,000명까지 주셨다고 해요.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래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결국은 내가 인생의 인간의 본분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그러졌다고요. 부인 많이 뒀죠. 말 많이 뒀죠. 뭐 다른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을 다 어긋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언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에. 인간에게는 때가 다 있답니다. 아, 그 때가 있어. 그래서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알고 세상 만사가 때가 있음을 귀납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난 귀납적이 뭔가 했어요. 귀납적이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귀납적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뭐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이면은 이것이 바로 체육이다, 운동이다. 이게 이제 귀납적이고, 연합적인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운동이 있어. 운동 속에는 이것도 있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내려가는 건데, 오늘 여기에 무엇이나 때가 있다고 할 때 여기는 귀납적으로 설명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날 때 죽을 때는 생명이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태어나는 건 니네 부모들이 태어났지만 네 마음대로 못해. 죽는 거 너 죽을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네. 심을 때가 있어 못볼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뭐냐 교육에 의해서 한정된 가정의 사실을 논하고 있지만은 마치 식물을 심고 뽑는 것처럼 이치가 같다고 하는 거라는 거지. 이치가 인간의 그 모습이 같다. 두 번째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생명에 또 그러면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 죽일 때 치료할 때 또는 세울 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있다. 그래서 전자는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고 후자는 어떤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은 후자는 이런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건 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요 슬퍼할 때고 또 이건 뭐 등등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슬퍼할 때 좀 찾을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지킬 때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런 때들을 전부 다 전도서 3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전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찢을 때, 꿰맬 때, 잠잘 때, 말할 때가 있다 하는 거. 너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금 현재 미워하고 있다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사랑할 때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지요. 먼저 그 나라와 세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는 때가 있지만 또 우리는 먼저 그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는 정말 귀중하게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에 나른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그들은 하지만은 다 그들이 먹고 사는 걸 주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자녀를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에이 그러게 내가 그 어떻게 믿어요라고 한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자연을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자연 한번 보십시오.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한 30분만 여러분이 그 땅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라고요. 개미 새끼들이 줄 지어서 가는 것을 보라고요. 아, 미물같이 생겼는데 그들은 그들대로의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연을 내가 힘들 때는 그러한 머리를 식힐 겸해서 산에 가든지 그 다음에 밖에 자연을 가든지 가서 그렇게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수천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 뭐 다른 데도 다 합니다. 자기대로 원하는 거 합니다. 나무에도 하고 풀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심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첫째 주 안에서 이 여유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유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쉬는 것이 여유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일을 하고 쉴 때 그 참 쉼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두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놈이 불평했잖아요. 그건 하나 받았기 때문에 불평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 받은 대로 갖고서 하나를 더 만들었다면 아마 다섯이나 둘이나 하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왜 사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기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길을 주신 것은 네 성격이 그 괴짜 같잖아. 하나님은 그래요. 네 성격이 그렇잖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자꾸 보여줘가지고 힘들잖아. 그래서 너를 붙잡아 두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형제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